사도행전 13번째 하나님이 쓰실 그릇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 아나니아와의 만남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즉시로 하나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 안 된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기간이 얼마나 길지 또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지는 각 사람에게 있는 성격, 또 그 사람의 자질, 또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다윗은 광야와 동굴에서 10여 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요셉 역시 10여 년, 성경에서 하나님을 쓰신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오랜 훈련을 가졌는데 오늘의 주인공 사울도 10년입니다. 사울이 힘들고 오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박사 코스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 과정이 길고 그 어려운 이유와 같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사울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걸음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순간이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자, 사울은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와 성령 세례를 받는데 복음을 증오하던 사람이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며 또 교회를 개척자가 되는 일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3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세상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아직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말인데 사울이 그동안 정열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활동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한테 힌트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산헤드린의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을 적에 주님은 느닷없이 그 걷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그 헛된 삶을 새롭게 하는데 그동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10여 년 또 신학교에서 8-9년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모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언제 도대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포기한 후에 목사가 되는데 참 하나님 하신 일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저에게 그 오랜 세월이 왜 필요했는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첫째, 제가 올라가는 그 야망의 사다리에서 저를 끌어내리고 순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일리가 있어요. 또 둘째, 주님 사역하는데 나의 자질이 너무 부족했을까? 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뭐 설교 한 편을 준비하든지 뭘 한 가지를 준비하더라도 저는 아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사울을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라고 했죠. A man of grace and greed. 근데 이런 사람도 이 주님이 쓰실 목적에 맞춰서 바꾸려면은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chosen vessel or chosen instr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원어로는 스케우스. 스케우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나 그릇인데, 여러분 지금은 플라스틱 같은 그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만들지만은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가마에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훈련 과정을 토기장이가 쓸 그릇을 빚는 것에 자주 비유하는데 로마서 19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또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토기장이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그릇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그릇을 쓸 사람이 누군가 또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크기와 모양 또 재료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귀하게 사용된 그릇, 또 큰 그릇 되기 원하죠. 간장 찍어 먹는 그런 아주 조그만 그릇도 필요해요. 그냥 작은 접시도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릇, 이걸 막그릇이라고 그러죠. 막그릇도 필요한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막그릇? 지죠? 그릇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릇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그릇이 됐든 무슨 그릇, 간장 쪽지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병원처럼. 네.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그 그릇의 용도와 크기를 자기가 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차이나 캐비넷이라고 있죠. 그 저기 다이닝룸에 두는 그 찬장. 에 전시용으로 보관되는 아주 예쁜 그릇,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음식을 담지 않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이게 무슨 그릇이에요? 사실 아무 쓸데도 없는 그릇이에요. 그릇인 척, 그릇도 아닌 게 그릇인 척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우리 매일의 식탁에서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막 쓰는 그릇이에요. 저도 거기다 그릇을 여러 가지 넣는데 이 좀 비싸 보이는 그릇은 손이 안 가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거 있죠. 코닝웨어가 아주 가볍고 싼 거. 그것만 빼서 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저한테. 매일 우리가 이거 막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자리가 깨지고 여기저기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릇. 여러분 이런 그릇이 우리 뭐 비싸지 않은 우리 대중 중식당에 가서 흔히 발견하는 그릇, 그러니까 때가 묻고 금이 간 그릇,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사도 바울,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한 사울은 찬장에 보관하는 예쁜 그릇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이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마구 사용하시는 그릇.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참 천하게 여기저기 깨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여러분 과연 어떤 그릇일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강목소리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변화된 사울 사도바울의 삶을 추적하면요, 이 사람 깨지고 돌에 맞고 수도 없이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 깨지고 금이 간 그릇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근데 이 막상 사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몸이 좀 부서지는 것 같은 것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주님이 택하신 그릇,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살던 사울이 이제 남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로 거듭나기까지의 그 훈련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거 두 시간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쓰실 그릇을 만드신 데 사용한 첫 번째 사람, 사실 이 사람도 그릇입니다.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을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이방 선교를 준비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이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세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죽은 사람 사피라 남편. 또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이름도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인데, 이 세 명의 아나니아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셔서 사용하는 그릇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한 분뿐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 감독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승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사울한테 안수를 주고 부르심을 확인시켜주고 또 다른 신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준 인물입니다. 자, 9장 11장 12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가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자, 사울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난날에 자기의 그 무지함을 아주 회개하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악명이, 사울의 악명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크리스찬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데, 마치 꽃비가 뿔린 황소처럼 사납게 날 때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는 몹시 당황했을 것인데, 혹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무리한 주문을 하시는가. 여러분, 만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주문을 받아요. 이런 명령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반응이 뭘까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면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눈이 멀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잘 됐네요. 그냥 계속 눈 멀게 기도하라고 놔두시지 그러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환상 중에 불렀다는 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이 뭘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과 거의 대부분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주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인데, 아나니아가 받은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일까요? 바로 go to the house of Judas on straight street and ask for a man from Tarsus named Saul. 여러분, straight street, 길 이름입니다. 곧은 길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다소 출신 사울.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고든 길은 다메섹을 당시에 동서로 가로지르던 길 이름인데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요. 옛날 도시에 가면은. 자, 그는 환상 가운데 아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님이 아만이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네가 와서 암수하는 환상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한테 보여줬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그대로 본대로 암수하라는 명령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 꿈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할 일을 명령하실 적에는 그것이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안수할 사람 아나니아와 안수받을 사람 사울 모두에게 이런 말을 알려주시고 혼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짐작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 그 다음이 이제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 보이리라. 자, 주님이 설명하신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택한 그릇. 그릇은 지금 무엇을 담는 도구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다 뭘 담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에다 뭘 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담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를 핍박하고 죽인 일을 하던 사울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담고 자기 몸에 또 씻고 온 세계로 나가는 그릇, 도구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몸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뭘 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네.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요, 누가 찌르잖아요? 예수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마음에 욕을 담고 있는 사람은 욕만 나와요. 마음에 사랑을 담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찔러도 그 사람은 계속 사랑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보여주겠다. 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대하고, 아, 지금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사울이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벌 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선교에 따른 어려움과 위험을 알려주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고난도 같이 사명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 기록이 사울이 과연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한지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부르시면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부르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첫째. 둘째, 우리가 만약 이걸 잘 감당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은 그 받은 고난의 정도와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받는 영광이 여러분, 제가 받은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거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생각을 바꾸고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만은 순종만은 아닙니다. 사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구체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 제자를 죽인 이 살인자를 안수하고 즉시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9장 17절이에요. 사울 형제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는 길에 당신께서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분히 받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사실 이 아나니아가 여기 한 분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을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로 칭찬을 합니다.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신실하게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용입니다. 세상에서의 용은 화려한 것, 크고 이런 것들의 용이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주님을 따르는 아나니아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원수까지도 한순간에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이 사울 같은 핍박자를 안수하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또 이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넓은 마음도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18절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비늘. 왜 사울의 눈에 왜 비늘이 있을까요? 사울이 강한 빛을 보고 각막에 심한 상처가 생겼던 것일 것이다 라는 게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바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건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안이 열린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어떤 사물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그 어떤 색깔이 됐든 그 컬러드렌즈죠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면은 그거 보셨죠?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 진실을 트위스트하고 이 렌즈가 왜곡하는데 아주 편견의 비늘, 뭐 아주 비틀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 사물을 똑바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 삐딱하게 봐요. 이 사울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다 비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는데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아주 티피컬한 증세가 그 사람 눈을 가로막고 있던 비늘이 제거되니까 이제 예수,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세상에다 둔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요 많은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괜히 쓸데없는 돈 걱정 안 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 안 합니다. 자,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우리는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가치관, 진리, 그 평안함 이거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비닐, 이 렌즈, 비닐, 렌즈가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그 렌즈의 색깔이 그 사람에게 있는 교육, 경험, 그리고 직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며칠 친구 만났는데 그날의 화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의사인 친구가 신명기 34장 7절 갖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르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친구 의사들이 두 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장마비. 계속되는 대안은 왜 모세가 심장마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 의사의 의견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야채를 먹지는 못하고 맨날 양 같은 것만 잡아먹었으니까 뭐 성인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저거 어이가 없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 뭘 보세요. 의사에게는 의사의 비늘이 있고 비즈니스맨에게는 장사꾼의 비늘이 있고 선생한테는 선생의 비늘이 있고 약사한테는 약사의 비늘이 있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대로 이 스케일, 비늘을 가지고 혹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냥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까매요. 그런 약간 노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렌즈 끼고 나면 세세하게 다 노려요. 여러분 분홍색, 제 중간에는 또 분홍색이 있는 색깔을 살짝 넣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세상이 너무 아름답대. 핑크빛이래. 자, 우리는에서 이 칼라된 왜곡된 비늘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늘이 벗겨진 사울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면서 새로운 모습, 비늘을 벗은 모습, 그걸 갖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눈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왜곡의 비늘을 벗겨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자, 이 사울 좀 보세요. 참,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이 하는 일이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결단 내리면 그냥 그대로 고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사울을 택했는가 하는 것도 좀 알 것도 같아요. 우리는 못 느끼는 게 많죠. 그렇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요. 그냥. 아, 잘못했구나. 내일도 또 잘못했구나. 그러고 살아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이 사도, 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죠? 사울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요?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면은 우리 하는 이거 삶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메시지라는 것 꼭 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직장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실 교회라고 그러지만은 교회 아닌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메시지도 달라져요. 사울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삶의 메시지가 바뀌는 일이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티피컬한 현상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로 피신해서 3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7년의 세월이 더 더해져서 결국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의 회심은 순간적인 기적이지만은 한 성도로 빚어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고 이 자질이 뛰어나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즉시 영적인 성숙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고향국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막 지붕을 쳐둔 것뿐이다. 아직 연주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주제로 책을 쓴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2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어머니 태부터 택정하시고, 아닙니다. 이 태초, 만세 전에 택정하시고, 또 제가 예수를 모를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담을 그릇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사울 같은 선교사, 또 그 선교사에게 시동을 걸어주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우리 내일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인데, 저는 세상께 여러분 주님이 만드시고 있는 그릇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필요한데, 세상 것, 속한 것 다 버리고 위험한 선교지로 달려가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찬양 인도자로서, 사울 같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실 그릇 절대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참 많은 세월을 걸쳐서 빚어진 주님의 그릇인데, 내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없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도 이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마음 놓고 쓰시는 그릇, 기뻐하시면서 쓰시는 그릇, 그런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빚으시는 토기작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마음 놓고 쓰시는 그릇, 기뻐하며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 세상 교회를 빚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